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시리아에 안전지대를 설치하기 위한 러시아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오늘 문제는 항상 구체적인 내용에서 생기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터키, 이란은 지난주 시리아의 6년 내전을 끝내기 위한 노력으로 이른바 긴장 완화 지대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는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연계되지 않은 반군들이 장악한 지역 중 네 곳에서 전투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계획은 지난 5일 자정부터 발효됐으며 러시아는 해당 지역 상공에는 미국 주도 연합군 항공기들도 비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은 오늘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러시아의 개입 의혹에 대해 추가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상원 정보위원회의 오늘 청문회에는 셀리 예이츠 전 법무장관 대행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예이츠 전 대행은 청문회에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과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의 관계에 관해 트럼프 차기 정부에 경고했던 데 대한 질의에 응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또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장도 증언할 예정입니다. 클래퍼 전 국장은 러시아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 참모의 이메일을 해킹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미 정보당국의 결론 도출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가 승리한 데 대해 세계 각국 정상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프랑스 차기 대통령으로서 큰 승리를 거둔 마크롱 당선인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실도 성명에서 마크롱 후보의 승리는 견고하고 단합된 유럽과 양국 간 우호관계를 위한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마크롱 당선인의 승리는 보호주의적인 움직임에 맞선 상징적인 승리이자 유럽연합에 대한 신임 투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엔은 남수단에서 내전으로 100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탈출했으며 또 다른 100만 명은 자국 내 난민으로 전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내전으로 인해 국가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국제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전했습니다. 유니세프는 남수단에 올해 말까지 필요한 1억 8천 100만 달러 중 52%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도 남수단 난민들에게 필요한 자금 7억 8천 180만 달러의 11%만이 확보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남수단은 두 종족을 대표하는 지도자들 사이의 정쟁으로 지난 3년여 동안 폭력 사태에 시달려왔습니다.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심각한 식량 부족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이 오늘 이전에 비해 축소된 규모의 연례 합동군사훈련을 시작합니다. 이번에 훈련 규모가 축소된 것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미국 대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양국 합동군사훈련에는 11,500여 명의 병력이 동원됐지만 올해는 약 5,400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필리핀에서 실시되는 이번 기동훈련은 또 재난 대응과 테러 방지 전투에 초점이 맞춰지는 가운데 영토 방어 작전은 제외됩니다. 아프가니스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지도자인 압둘 하십이 사망했다고 미국과 아프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하십은 최근 아프간 군 병원을 공격해 50명을 숨지게 하는 등 주요 공격의 배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프간 대통령궁은 오늘 성명에서 하십이 지난달 동부 낭가르하르주에서 특수군의 기습작전 과정에서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존 니컬슨 아프간 주재 나토군 사령관도 하십의 사망을 확인하고 아프간으로 들어오는 모든 ISIL 반군들은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5월 8일 월요일 B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의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요 후보들은 막판까지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사는 승부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배짱이셔야 되고 배심이셔야 되고
과거로 돌아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한국 대통령 선거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미한 동맹과 대북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과 북한 당국자들이 노르웨이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정부와 무관한 회동이라고 선을 그었고 중국 정부는 양측의 접촉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양은 내일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입니다. 해상도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 사이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요 후보들은 오늘 마지막 유세를 펼치며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의 표심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이번 선거를 취재하고 있는 김영권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서울 시간 지금 밤 11시 조금 넘겼을 것 같은데 이 대선 후보들의 네. 유세가 이제 거의 마무리됐다고요?
그렇습니다. 후보들은 오늘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강행군을 하면서 마지막 유세를 펼쳤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부산과 대구, 청주를 지나 오늘 저녁 서울 광화문에서 마지막 유세를 가졌고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부산과 대구, 천안에서 유세를 한 뒤 마지막으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유세를 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오히려 거꾸로 서울에서 출발해 천안을 거쳐 대전에서 마지막 유세를 연 뒤 다시 서울에서 현재 젊은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 후보들이 마지막 유세 장소로 어디를 선택하느냐 뭐 분명히 전략적 목적이 있을 텐데요. 자, 먼저 문재인 후보 마지막 유세는 광화문에서 했군요.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유세가 열린 광화문 광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동력이 됐던 촛불 시위가 처음 열린 곳입니다. 문 후보 측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촛불 민심의 열망을 잊지 않겠다라는 의미에서 마지막 유세 장소를 이곳으로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후보는 오늘 유세 내내 당락은 이미 결정됐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제 관심사는 승부가 아닙니다. 누가 될지는 이미 결판 났습니다. 이제는 저 문재인의 득표율이 관심사입니다.
예, 뭐 여론조사나 한국 언론들 보도를 보면 문재인 후보 당선 가능성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유세에서 한미 관계나 혹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했습니까?
네,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은 물론이고 북한에도 이제 할 말은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본에게는 위안부 합의 잘못됐다. 중국에게는 미세먼지 당신들도 책임 있다. 미국에게는 한반도 평화 함께 만들자. 북한에게는 핵이냐 남북협력이냐 선택하라. 이렇게 당당하게 압박하고 설득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또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자신의 대북정책이 한국의 신용등급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외국도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걸 긍정적으로 보는 신호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다음 후보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정당 가운데는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당의 후보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앞서 전해주셨듯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는데 이건 네. 어떤 전략적 의미가 있을까요?
이 대한문 앞은 촛불 시위에 맞서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서 태극기 집회가 처음 열렸던 곳입니다. 보수의 결집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곳으로 장소를 정했다는 게 홍 후보 측 설명입니다. 예.
또 홍준표 후보가 오늘 대국민 회견문을 발표를 했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 핵심은 좌파 정권 집권을 막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릴 후보는 자신뿐이라며 지지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특히 오늘 집회에서 거듭 강력한 안보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점이 허물허물하고 강단없고 결기 없으면 그 나라 국민들이 불행해져요. 대통령이 배짱이 있어야 되고 배심이 있어야 돼요.
예, 또 홍준표 후보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적임자는 자신밖에 없다면서 표를 거듭 호소했는데요. 예, 앞서 문재인 후보 유세엔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예.
홍준표 후보 유세엔 50대 이상 노년층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대두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서울이 아닌 대전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군요.
예, 과거 충청도 표심이 대선 당락을 결정한 사례들이 많은데다가 대전이 대표적인 한국의 과학기술 도시라는 점에서 안 후보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게다가 안 후보가 내세웠던 미래 4차 혁명 시대를 대비할 대통령 이미지에도 이 대전이 최적의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연설에서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자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
미래로 나가느냐?
미래로 나가느냐?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50대 젊은 제가
50대 젊은 제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특히 자강안보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나 홍준표 후보를 뽑으면 서로 5년간 싸우다 파탄만 날 것이라면서 합치를 강조하는 자신이 대한민국을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또 다른 후보들은 마지막 선거운동을 어떻게 마무리했습니까?
다른 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서울의 번화가인 명동에서 마지막 유세를 가졌습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깨끗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오늘 신촌에서 젊은이들에게 12시간 넘게 마라톤 유세를 펼쳤습니다. 심 후보는 진보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촛불 대선을 완성해달라고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호소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오늘을 끝으로 지난 3주간의 공식 선거운동을 마치고 내일 유권자들의 최종 선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내일 선거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선거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4시간 동안 전국 13,900여 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됩니다. 유권자는 제외선거, 그러니까 나라 밖 구제자를 제외한 4,200여만 명인데요. 이 가운데 이미 1,000만 명 이상이 지난 4일에서 5일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마감이 이튿날인 모레 10일 새벽 6시에서 7시쯤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서 자정쯤이면 당선인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비오이 뉴스 김영걸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당초 이번 선거는 일정보다 앞당겨서 치러지게 됐는데요. 이번 대선은 과거와는 달리 지역주의가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라 당초 예정보다 반년 이상 앞당겨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정권 교체와 새로운 정치구도 형성 등을 놓고 저마다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선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북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진짜 안보가 필요하다며 육자회담과 같은 다자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지난달 23일 TV토론회 내용입니다.
다자 외교를 주도해 나가면서 북한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남북관계를 대전환해낼 그런 보관이 있고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핵 무장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미한 동맹 아래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전술 핵을 한반도에 들여오겠다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북핵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4자 평화회담 주도를 내걸었습니다. 또한 미한 동맹을 바탕으로 중국을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고 그리고 중국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대북 제재에 동참하기를 요구할 겁니다.
유승민 후보는 이 땅에 절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용납해선 안 된다며 대통령이 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략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 안보 위기와 관련해 문재인 후보는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환수를 비롯해 남북평화협정, 북미관계 정상화 등 포괄적 해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북핵 한반도 안보 위기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미화 70억 달러 이상을 북한에 퍼줬기 때문이라며 북한 김정은의 눈치를 보며 구걸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승민 후보 역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북한에 흘러들어간 돈으로 북한이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했다고 거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19대 대선에선 지역주의와 색깔론이 과거에 비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1일에서 2일 이틀간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1%가 이번 대선에서 지역주의가 약해졌다고 답했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등 지역에 따라 투표 성향이 갈리던 이전 선거보다 지역주의가 크게 약해졌다는 겁니다. 실제 올해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경우 모두 정당의 정치적 기반은 호남, 즉 전라도인 반면 후보들의 출신 지역은 경상도에 속하는 부산으로 지역별 묻지마 투표 경향이 이전 대선에 비해 약해졌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선거운동 막바지에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상승 현상엔 영남 지역의 보수 성향표가 집결했다는 분석도 있어 선거 결과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정치평론가인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객원 교수입니다.
기존의 진영 논리를 대변했던 지역주의, 이른바 호남과 영남의 대치 관계도 사실상 붕괴됐습니다. 19대 대선은 지역주의가 상당 부분 완화된 첫 대통령 선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9.1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반드시 지정 투표소를 찾아 투표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올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영문 알파벳 등의 기호가 표시된 투표 인증 사진을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전송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올려선 안 되며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이번 한국 대선에서 불거진 핵심적인 안보 쟁점 가운데 하나는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였습니다. 후보들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사드 배치를 놓고 날카롭게 맞섰는데요.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해 7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한국에 배치키로 합의하고 이후 경상북도 성주 지역으로 부지 선정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 문제는 한국의 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내내 후보들의 외교 안보 분야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타당한 방어 무기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온 데다 중국이 사드 배치가 자국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며 한국의 경제 보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당 후보들은 진보와 보수 성향에 따라 사드 배치에 대해 찬성과 반대, 그리고 차기 정부서 재검토 등 다양한 입장들로 맞섰습니다. 이런 입장차는 지난달 25일 밤부터 26일 새벽 사이 주한미군이 사드 핵심 장비를 성주 지역에 전격 배치한 데 대한 반응에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조만간 작동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더 잘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에선 사드 배치 전 환경 영향 평가 등 밟아야 할 법정 절차가 무시됐다며 반발 여론이 커졌고 장비 배치 과정에서 반대 시위를 하던 성주 주민들이 부상을 입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후보들은 이 문제로 TV토론 등 선거운동 과정에서 날카롭게 대립했습니다. 대선 기간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려온 진보 성향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대선 후 새 정부에서 사드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정부가 북핵 폐기를 위해 사드 배치 문제를 외교적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지금 정부에서 좀 무리하게 이렇게 강행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드 반대 입장이었다가 4월 한반도 위기설이 대두되자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성주 지역 전격 배치에 대해서도 사드 배치 자체는 찬성한다며 다만 미한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한미 간 합의에 의해서 이행돼야 됩니다. 필요한 환경 영향 평가 같은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수 진영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한 목소리로 환영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대선 후보로 나서기 전부터 사드 조기 배치는 물론 추가 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 사드가 배치되는 게 오히려 국론 분열을 막는 길이다.
후보들 간 사드 논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7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일부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돌출 발언으로 또다시 뜨거워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반발 여론이 커지자 사드 비용 부담 문제는 미한 두 나라 간에 이미 합의된 사안이고 사드 배치 비용은 주한미군 지휘협정에 따라 미국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사드는 미군 자산으로 주한미군 지휘협정에 따라 한국 측이 부지와 기반시설만 제공한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한국 국회의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며 한층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때 합의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정정부 이야기입니다. 지금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이 시국부를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한미 간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우리 국내적으로는 헌법에 정한 대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사드 찬성 입장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언급을 정상회담을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칼빈슨호 함상에서 한미 정상회담 하겠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 한미 FTA 문제 모두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10억 불 내라고 하는 것은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 이제 코리아 패싱을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방위비 분담금에 한국 측 부담을 늘리려는 협상 전략 차원의 발언으로 보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빌미가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사드를 미국에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 이규창 박사는 분단 상황에 있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안보 이슈는 늘 주요 쟁점이었다며 그러나 보수 성향 표심과 진보 성향 표심이 이미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서 사드 문제가 선거 판세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언론들도 한국 대통령 선거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한동맹과 대북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언론들이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분석과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지난 4일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한국 대선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이 핵 프로그램을 놓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언제라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타임은 차기 한국 대통령이 점증하는 위기를 물려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남북 관계는 나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관계 자체가 없고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에 대한 통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조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과 이란 핵 합의와 비슷한 방식의 합의를 추구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한국 대선의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한반도와 관련해 모순되는 발언들을 했고 한국인들 사이에서 60년간 안정적인 미한동맹의 상징으로서 미국 지도자의 이미지가 흔들렸다는 겁니다. 이 신문은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과의 밀접한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최악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 지시 같은 충동적인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선 후보들이 서로가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을 다루는데 적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은 북한 문제가 또다시 한국 대선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선두주자인 문재인 후보는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포기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는 원조 약속 등 보수파의 접근법에 보다 가깝다고 풀이했습니다.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한국 대선이 북한을 강경하게 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백악관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보다 조심스러운 접근법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잡지는 미국 백악관이 서울에 이 같은 정치적 변화에 외교적으로 능숙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NN 방송은 한국의 차기 정부에서 대북 정책이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임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지만 선두주자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승리하면 한국의 대북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방송은 문 후보가 유세 기간 동안 군사안보 조치에다 경제협력과 협상을 결합하는 북한에 대한 보다 열린 접근법을 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접근법은 역사적으로 미국의 보수파 행정부에는 인기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전문지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한국 대선의 결과로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시도가 중대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선두주자인 문재인 후보가 북한과의 교류 확대를 주창하면서 전임자의 강경한 대북 접근법에 큰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 같은 북한과의 화해 시도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네, 지금까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제19대 한국 대통령 선거의 이모저모를 살펴봤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미국 시민을 억류했습니다. 지난 6일 억류된 김학송 씨의 부인 김미옥 씨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의 조속한 석방을 호소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에 억류된 김학송 씨는 평양역에서 기차를 타려다 체포됐다고 김 씨의 부인 김미옥 씨가 밝혔습니다.
기차에 올랐다고 소식을 올랐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단동역에서 마중을 나갔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마지막까지 기다려도 마지막 한 사람까지 문 닫을 때까지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김미옥 씨는 8일 B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예정 시간에 도착하지 않은 남편이 북한에서 억류됐다는 사실을 다음 날인 7일에야 평양과기대 측으로부터 듣게 됐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김 씨는 남편이 1963년 중국에서 태어난 조선족 출신으로 중국의 대학에서 농학을 전공한 뒤 농사 관련 일을 주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1995년에서 2005년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살면서 신학을 공부했고 2008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과의 인연은 2014년 평양과기대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처음 맺었고 학교에선 강의를 담당한 게 아니라 전공을 살려 주로 농장에서 학생들과 농사를 짓는 일을 했으며 현지에 유기질 발효 비료 공장의 설립도 추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남편이 농사에 대한 열정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애정이 깊어 농업 신기술 보급과 개발을 통해 현지 식량 상황을 개선하려고 했다며 억류 이유를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미옥 씨는 자신은 중국 국민이지만 남편은 미국 시민이 된 뒤 2013년 중국 국민권을 포기했다며 하루속히 억류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에 이어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의 마르티나 아버그 소목이 이등서기관도 이날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시민이 추가로 억류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1일 평양과기대에서 회계학을 강의하던 김상덕 씨를 평양국제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북한에 억류된 미국 국적자는 김학송, 김상덕 씨를 포함해 한국계인 김동철 씨, 대학생 오토 원비어까지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과 북한 당국자들이 노르웨이에서 만나 북핵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루어진 반관 반민 접촉에 대해 중국은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정부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중국 정부는 8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미국과 북한의 반관 반민 접촉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인 전문가들과 북한 당국자들의 접촉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와 무관한 일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7일 VOA에 민간 채널 접촉인 트랙2 회동은 다양한 주제로 전 세계에서 일상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미국 정부와 무관하게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양측의 이번 접촉이 갖는 의미를 평가절하하면서 북한이 한국을 제쳐놓은 채 미국과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는 일부의 관측을 일축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국무부에서도 이번 접촉이 정부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북한 핵실험, 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의 평화 안정과 관련된 문제를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정부는 미국 정부 외 민간 차원 등 여러 경로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동향들도 주의 깊게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양측의 접촉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측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방식의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주장해왔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핵 문제의 직접 당사국으로서 상호 성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평화를 추진하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8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미북 양측의 이번 접촉에서는 북핵 문제 등 주요 관심사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민간 전문가들과 북한 정부 당국자들은 과거에도 비공식 협의를 통해 양측 간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접촉은 그러나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주한미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뿐만 아니라 인적 정보를 포함한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8일 미8군 예하 정보회단에 북한 관련 인적 정보 휴민트를 담당하는 대대급 부대가 오는 10월 재가동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대는 지난 오바마 행정부의 재정 감축 정책에 따라 병력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활동을 중단해왔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8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한미연합사 및 주한미군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미501 정보여단 예하에 대정보 및 인간정보를 담당하는 정보대대 창설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대의 재가동으로 주한미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급속히 커지는 데 맞춰 한반도 전구에서 미사일 방어 능력뿐 아니라 인적 정보를 포함한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주한미군의 북한 정보 수집 활동은 신호감청정보 시긴트, 통신정보 코민트, 영상정보 이민트로 나뉘어 야전사령관이 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여기에 재가동되는 부대가 인적정보 휴민트를 전담할 예정으로 휴민트는 사람을 통해 상대편의 정보를 캐내는 활동을 가리킵니다. 그동안 주한미군의 휴민트 수집은 사실상 불가능해 한국군의 도움에 크게 의존해왔습니다. 주한미8군 정보여단은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1년 만인 지난 1951년부터 한반도 전구에서 정보 수집과 분석 임무를 수행해온 부대입니다. 이 정보 여단은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정례적인 훈련에 참가하는 것 외에도 미군 태평양 사령부 예하 정보부대들이 참가하는 아리랑 파수꾼 훈련 등을 정례적으로 실시해왔습니다. 한국군의 한 관계자는 미국 본토까지 겨냥할 정도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해야겠다는 미군 수뇌부의 의지가 미 태평양 사령부 예하 정보부대의 대대적인 개편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미하원 민주당 소속 스테파니 머피 의원 등은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무기 판매 등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불법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통합조직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정보중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구체적으로 이 조직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조짐을 포착하는 미국 정부의 조기경보체계를 통합하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 감시와 관련해 수집된 정보들을 구분하고 국가정보국장에게 북한과 관련한 보고와 제안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어제 실시된 프랑스 대통령 선거 소식인데요. 중도신당 앙마르슈의 에마뉴엘 마크롱 후보가 66%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프랑스 역사 최연소 대통령 당선 소식이 되겠는데요.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의 아프가니스탄 지역 1인자가 미군 특수부대 공격으로 사망한 소식 알아보고요.
네.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러시아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미 상원 정보위원회가 오늘 청문회를 열 예정인데요. 그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프랑스 대통령 선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도신당의 마크롱 후보 압승을 거뒀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프랑스 전역에서 실시된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요. 중도신당 앙마르슈를 이끄는 에마뉴엘 마크롱 후보가 유효 투표수 가운데 한 66%를 얻어서 34% 득표에 그친 극우정당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후보를 득표수 2배 차이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뭐 운동 경기로 치자면 더블 스코어인데 이렇게 압승을 할 수 있었던 요인들 뭐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극우 정파에 대한 프랑스 유권자들의 경계심 때문에 마크롱 당선인에게 지지가 몰린 것으로 현지 언론과 외신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프랑스의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 르펜 후보는요, 반이민, 반이슬람, 반세계화 등을 외치면서 사실상 유럽연합 탈퇴를 공약하는 이런 극단적인 정책들을 내세웠는데요.
예.
오늘자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요, 이번 프랑스 대선의 의미 가운데 하나로 르펜의 패배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하게 한 요인인 극우 포퓰리즘이 유럽에서 저문다는 신호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뉴욕타임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프랑스 유권자들이 극우 포퓰리즘 확산을 막았다. 뭐 이런 얘기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각국 정치권에서 지지를 넓혀온 극우 혹은 포퓰리즘 정파들은요. 민족주의 내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외국인과 이민, 난민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공통점을 가졌는데요. 예. 이번에 르펜 후보가 당선이 됐다면 지난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에 이어서 프랑스까지 유럽연합에서 이탈하는 지역 정세에 큰 변동까지 예고됐었는데요. 예. 르펜 후보의 패배로 유럽 사회가 더 이상 혼돈에 빠져들 가능성은 뭐 일단 차단된 걸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거 결과뿐만 아니라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된 마크롱 이젠 당선인이죠. 당선인 개인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더군요. 어떤 인물입니까?
예, 마크롱 당선인 1977년 12월생이니까요. 예. 만 39세입니다.
예.
프랑스 역대 최연소 대통령이 된 건데요. 정치권 세대교체 바람을 일으키면서 중도 노선을 내세워서 복지 확대와 친기업 정책을 통한 실업률 완화 이렇게 대대적인 개혁을 공약했습니다.
예.
은행에서 근무를 하다가 정치를 꿈꾸면서 기성정당인 사회당에 입당했다가 지난해 4월 친인척 등 한 200여 명을 중심으로 중도신당 앙마루슈를 창당해서 대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달 23일 실시된 1차 투표에서 약 24% 득표율로 공화당과 사회당 등 주요 정당 후보들을 모두 물리치고 1위를 기록했는데요.
예.
한 당시 22%를 얻은 르펜 후보와 함께 결선에 오르면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군요. 뭐 나이로 봐도 역대 뭐 최연소 프랑스 대통령이고요. 또 기존의 거대 정당에 기반을 두지 않고 있었던 후보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눈에 띄는데
네.
그야말로 세대교체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마크롱 당선인은요. 이번 대선 전까지 선거 출마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프랑스 정치권에서는 낯선 인물인데요.
예.
지난 2014년 이 30대 중반의 나이에 최연소 강료로 경제부와 디지털부 장관을 지내면서 대중에 처음 알려졌고요.
예.
이후에 15살 때 만났던 24살이 많은 은사와 결혼을 하는 등 화제가 됐습니다.
예.
정치와 관련된 경력은 입각 직전 2년 동안 프랑스 대통령 집무실인 엘리제궁에서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 보좌관으로 일하는 게 전부인데요.
예.
올랑드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저녁에 이 마크롱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나온 출구조사 결과 발표 직후에 전화로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 프랑스 국민들이 유럽연합과 통합, 세계를 향한 개방, 이렇게 공화국의 가치를 믿고 있음을 증명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세계 주요 지도자들도 축하 인사를 전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크롱의 승리를 축하한다. 함께 일하기를 정말 고대하고 있다라는 글을 또 인터넷 사회 연결망 트위터에 올렸고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도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인 프랑스의 새 대통령과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유럽 지도자들은 유럽연합을 지지하는 마크롱 당선인의 승리를 크게 반기고 있는데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번 결과에 대해서 우리의 공동 가치에 대한 강력한 신호라고 평가를 했고요.
예.
장클로드 유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강하고 진보적인 유럽을 옹호한 구상이 프랑스의 모든 시민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요. 프랑스가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첫 서방국가임을 강조를 했는데요. 마크롱 당선인과 세계 평화와 발전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마크롱 당선인의 승리는 보호주의 움직임에 대한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유럽연합에 대한 신뢰라고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프랑스 대선은 끝났고요. 앞서 저희가 뉴스 시간에 잠시 전해드렸습니다만 한국에서는 내일 대통령 선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일제히 실시되는데요.
예.
지난주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1000만 명이 넘는 유권자 한 26%가 이미 투표를 마치는 열기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이렇게 주요 정당 후보들을 비롯한 13명이 경쟁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 언론은 문재인 후보가 가장 앞서 나가고 안철수, 홍준표 후보가 그 뒤를 따르는 1강 2중 구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의 아프가니스탄 1인자가 미국군의 공격으로 사망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ISIL의 아프가니스탄 지부 책임자인데요. 샤이크 압둘 하시비 최근 미군과 아프간 특수부대 연합작전으로 사망한 걸로 미군 당국이 어제 밝혔습니다.
예.
아프간 대통령실도 이날 성명을 통해서요. 압둘 하시비 지난달 특수부대 공격으로 동부 난가하루주에서 사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예. 사망한 압둘 하시비는 어떤 인물입니까?
샤이크 압둘 하시비는 지난해 7월에 미군 무인기 드론 공습으로 사망한 이 하피즈 사이드 칸에 이어서 ISIL의 아프가니스탄 지역 총책을 맡아온 인물입니다.
예.
존 니컬슨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이요. 이 압둘 하시비에 대해서 난가하루주 남부 등지에서 주민들에게 고문을 비롯한 폭력을 행사하고 야만적인 살인을 자행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지난 3월 초에 아프간 수도 카불의 국립군사병원을 공격해서 1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그런 사건을 지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이 압둘 하시비을 제거하기 위한 이 작전 과정에서 미군 측의 희생도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압둘 하시비을 제거하기 위한 미군과 아프간 특수부대 연합작전이 지난달 27일에 이뤄졌는데요. ISIL 지휘부가 은거한 곳으로 파악된 이 난가하루주 산악지대에 미군 50명, 아프간군 40명이 투입됐습니다.
예.
ISIL 지휘부 호위 병력과의 교전 과정에서요. 미군 2명이 전사한 걸로 미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네. 지금 미군이 최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군이 지난달 난가하루주 아친 지역의 ISIL 호라산 시설에 이 폭탄의 어머니로 불리는 대형 폭탄 GBU-43-B를 투사한 데 이어서
예.
지난주에는 또 인접한 ISIL 지도부 건물을 급습했습니다. 이번 압둘 하시비 제거 작전에 며칠 앞선 24일에는요.
예.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아프가니스탄 현지를 또 예고 없이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미 국방부는요. 백악관의 요청을 해서 다음 주 중에 아프가니스탄에 또 수천 명을 추가 파병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 언론은 추가 파병 규모가 3천에서 5천 명 사이가 될 걸로 보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미국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가 이 선거에 개입을 했느냐 이런 의혹을 놓고 지금 정치권 안팎으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원에서 청문회를 했고요, 이와 관련된.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상원에서 추가로 청문회가 시작된다고요?
예, 미 상원 정보위원회가 오늘 청문회를 개최하고 또 관련 의혹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예.
이번 청문회는 셀리 예이츠 전 법무장관 대행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인데요. 예이츠 전 대행은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부장관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법무부 장관 대행직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예.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을 거부하면서 며칠 만에 경질됐습니다.
그렇군요. H 전 대행이 오늘 청문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언론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요. 혹시 조금 알려진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H 전 대행이 앞서 마이크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와의 관계와 관련해서 트럼프 차기 정부에 경고한 바 있는데요.
예.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플린 전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기 전인 지난해 12월에 세르게이 키슬약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와 제재 문제를 논의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임명된 지 24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예.
처음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에게 제재 문제를 얘기한 일이 없다고 주장을 하다가 나중에 말을 바꾼 게 뭐 경질의 이유가 됐는데요.
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 보좌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돼서 사임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청문회에서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장도 증언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수장이었던 클래퍼 전 국장이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돕기 위해서 민주당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 선거 참모의 이메일을 해킹했다는 미 정보당국의 결론이 나오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예.
한 인물입니다.
클린턴 전 장관도 역시 뭐 선거 직전에 공개된 이메일이 이번 선거의 패배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요,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자신의 대통령 당선에 대한 당위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모함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예. 또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의회와 미 연방수사국의 수사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도 이 러시아 대선 개입을 부인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CBS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인사들의 이메일 해킹을 중국이나 다른 해킹 단체가 했을 수도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해커를 잡지 못했다면 누가 해킹을 했는지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은 완전히 지어낸 얘기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립니다. 아침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입니다. 해상도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이 0.5에서 2m 사이가 되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구름이 많고 흐리겠습니다. 양덕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21도, 신유주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2도, 수풍 아침에는 11도, 낮 기온 22도고요. 중강 아침에는 8도, 낮에는 25도가 예상됩니다. 강계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24도, 희천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23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해도 오전에는 흐리고 오후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1도, 용현 아침에는 11도, 낮에는 21도고요. 개성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2도, 사리원 아침에는 13도, 낮 기온 23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장전과 평강에 오후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21도, 풍산 아침에는 2도, 낮에는 18도, 청진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18도, 웅기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15도, 삼지연 아침에는 2도, 낮에는 19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북부 흐린 가운데 오전에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바다 1에서 3.5m, 서해바다 0.5에서 2.5m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5월 8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시리아에 안전지대를 설치하기 위한 러시아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오늘 문제는 항상 세밀한 부분에서 생기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터키, 이란은 지난주 시리아의 6년 내전을 끝내기 위한 노력으로 이른바 긴장 완화 지대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는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과 연계되지 않은 반군들이 장악한 지역 중 네 곳에서 전투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번 계획은 지난 5일 자정부터 발효됐으며 러시아는 해당 지역 상공에 미국 주도 연합군 항공기들도 비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은 오늘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러시아의 개입 의혹에 대해 추가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상원 정부위원회의 오늘 청문회에는 셀리 예이츠 전 법무장관 대행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예이츠 전 대행은 청문회에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과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의 관계에 관해 트럼프 차기 정부에 경고했던 데 대한 질의에 응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또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장도 증언할 예정입니다. 클래퍼 전 국장은 러시아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 참모에 이메일을 해킹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미 정보당국의 결론 도출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가 승리한 데 대해 세계 각국 정상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프랑스 차기 대통령으로서 큰 승리를 거둔 마크롱 당선인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실도 성명에서 마크롱 후보의 승리는 견고하고 단합된 유럽과 또 양국 간 우호관계를 위한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마크롱 당선인의 승리는 보호주의적인 움직임에 맞선 상징적인 승리이자 유럽연합에 대한 신임 투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프랑스와의 협력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의향이 있다며 양국은 세계 평화와 발전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엔은 남수단에서 내전으로 100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탈출했으며 또 다른 100만 명은 자국 내 난민으로 전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내전으로 인해 국가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국제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전했습니다. 유니세프는 남수단에 올해 말까지 필요한 1억 8,100만 달러 중 52%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도 남수단 난민들에게 필요한 자금 7억 8,180만 달러의 11%만이 확보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남수단은 두 종족을 대표하는 지도자들 사이의 정쟁으로 지난 3년여 동안 폭력 사태에 시달려왔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이 오늘 이전에 비해 축소된 규모의 연례 합동군사훈련을 시작합니다. 이번에 훈련 규모가 축소된 것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미국 대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양국 합동군사훈련에는 11,500여 명의 병력이 동원됐지만 올해는 약 5,400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필리핀에서 실시되는 이번 기동훈련은 또 재난 대응과 테러 방지 전투에 초점이 맞춰지는 가운데 영토 방어 작전은 제외됩니다. 아프가니스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지도자인 압둘 하십이 사망했다고 미국과 아프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하십은 최근 아프간 군 병원을 공격해 50명을 숨지게 하는 등 주요 공격의 배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프간 대통령궁은 오늘 성명에서 하십이 지난달 동부 낭가르하르주에서 특수군의 기습작전 과정에서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존 니컬슨 아프간 주재 나토군 사령관도 하십의 사망을 확인하고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오는 모든 ISIL 반군들은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A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